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고 또한 낮아진 마음을 주께서 평탄케 해주셔서 주의 말씀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심령에 활짝 열려서 참으로 주님의 길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달에 이사야 39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3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고 그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던 바벨론의 사신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위문하러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보물창고에 있었던 성전의 보물들 그리고 무기고에 있었던 각종 무기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것들을 보여주었을까요? 그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바벨론과 얼마든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아수를 쳐낼 수 있는 그런 상대 국가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시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고 난 다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히스기야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요, 심지어 히스기야의 후손 중에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될 자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히스기야 한 사람의 개인의 죄가 얼마나 컸는가를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니 히스기야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컸기에 유다 전체가 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지었던 교만의 죄는 모든 죄 중에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의 죄를 문제 삼아서 유다 전체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 한 나라의 운명은 한 개인인 왕의 운명과 궤를 같이 했기 때문이고 이것을 구원의 역사와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따라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기자는 히스기야가 지었던 그 한 가지 죄를 문제 삼아서 유다 전체가 다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0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앞에 있었던 39장의 내용과 별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갑자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36장이나 37장이나 38장은 쭉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40장은 뜬금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시면 40장은 39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면서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39장과 40장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했죠. 그런데 40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건 한 200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값이 다 치러졌고 이제는 고토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는 상당한 시간의 격차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순서로 바라볼 때 매우 밀접한 관련을 39장과 40장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격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사야서는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서만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39장과 40장이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39장이 시대적으로는 38장의 내용보다 앞섭니다. 그럼에도 후에 일어난 일을 앞에 기록해 놓고 앞에 일어난 일을 후에 기록한 이유는 39장의 내용, 즉 바벨론의 사신이 위문을 왔을 때 성전에 있었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주는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심판 선고를 받은 이 일이 결국은 40장부터 66장까지의 정황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소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9장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잘 설명하는 하나의 배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40장의 내용을 39장과 연대기적으로는 상당한 격차가 있긴 하지만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40장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40장 이후의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이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 동시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는 그런 포로민의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세상 나라 중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 2년 동안만 포로 생활을 해도 감옥살을 해도 힘든데 근 70년, 우리나라가 보통 일제강점기 한 35년, 36년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70년이니까 그 따불 아닙니까? 두 배지요.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아마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했겠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고토로 돌이키실 의도와 뜻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서 그야말로 우리 혈통이 완전히 흡수되어서 이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인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겠는가? 이런 의구심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했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과연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제기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오늘 말씀은 이런 사실들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매우 독특하고 그리고 아주 달콤한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헨델의 메시아 그 일부에 예언과 탄생 소곡이 나오는데 그 소곡 다음에 나타나는 이 테너 서창이 바로 이사야 40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바로 그 곡입니다. 이 말씀이 멜로디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는 매우 달콤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우선 위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를 살펴봤지만 이사야 6장과 8장 등등을 보시면 이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왜 이 백성이라고 호칭하지요? 이제는 자신과 관계없는 제3자의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로암미라고 말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1장을 읽어보시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10여 차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위로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과연 바울은 어디에서 가졌겠는가라고 할 때 미로 짐작컨대 아마도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에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절대로 위로를 사람에게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된다 하는 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화의 진보를 드러내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율법 앞에 아무 흠도 티도 없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리스도를 늘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사람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씨름을 할 때 환도뼈가 골절이 되었죠. 그때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지팡이가 필요해요. 늘 그분을 딛고 서야 되고 늘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요, 우리의 진정한 보혜사가 되시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하는 대상, 너희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는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마음에 닿도록, 이걸 문자적으로 말하면 심장을 향해서 위로하라. 그 마음에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된 백성들을 의인화한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수년 동안 수십 년이 지나도록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언약의 백성들은 늘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죠. 오늘 우리가 시편 137편 찬송을 먼저 불렀지요. 포로로 사로잡혀와서 우리가 언제 바벨론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그날을 그리면서 지은 시가 바로 137편의 내용이죠. 바로 이 찬송이 담고 있는 것처럼 포로민들은 예루살렘을 너무 그리워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하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의 경우도 자신의 사촌이었던 하나니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 물리적인 성읍 하나가 무너진 것이 왜 그들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거리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단순한 주거지나 단순한 수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이 가시적으로 임하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장소,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그 장소가 훼파되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 흩어버리셨고 자기 백성을 떠나버리셨다는 증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금식했던 것이지 단순히 이제 돌아가서 살 터전이 없어서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슬퍼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들은 하나님이 과연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지 그리고 자신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지 돌아갈 여지는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죠. 그 나라 민족이 믿는 신과 신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자기 신상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을 읽어보시면 아닥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낼 때 자신의 신전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 기명을 손에 쥐어서 돌려보낸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나라의 왕이 자신이 패배시킨 나라의 그 신상을 자기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던 것이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과연 하나님이 바벨론 신과 싸움을 해서 패배하셨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내쳐버리시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배경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가? 얘야, 나의 백성들아, 내 백성아,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온 이 상황을 내가 너희들이 싫어서 너희들 그냥 내쫓아 보낸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때로는 혹독한 채찍으로 때리긴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언약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 거야. 바로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싶은 것이지요.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배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괴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징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와 심판의 때가 차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고토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으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으니라는 말씀은 이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1장 1절과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는 내러티브로 되어 있고 이야기체로 되어 있고 전부 다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봉독했던 이 말씀을 조금 더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 그 복역이 끝났도다. 실로 그 죄악이 사해졌도다. 실로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그 모든 죄값이 갑절이나 받아도다. 이렇게 사실은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좀 이렇게 평서문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메시지인지에 대한 감흥이 좀 떨어지는데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먼저 전쟁으로 인한 복역의 기간이 이제는 다 아기까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선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언약 백성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죄는 형벌을 부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범죄한 자가 죄값을 갚아야 된다라는 이 의식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정부나 혹은 경찰에서 범죄한 자에 대해서 징계할 의지와 생각 자체를 갖지 않겠죠. 그런데 누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그 범죄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에게 벌을 주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까?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값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도덕적 양심이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율법이 우리 인간의 영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인생에 범죄하면 반드시 그 죄값을 갚아야 된다는 말씀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들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당사자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 아니 인생들 중에 그 어느 누구가 자신이 지은 죄값을 자기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범한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죠. 따라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 스스로가 죄값을 치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자리에 서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뭐 좀 고생했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값을 어느 정도 치렀다라고 하는 이 도덕적 양심의 자각이 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본문 2절에서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역사는 사실은 이스라엘 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말이죠. 범죄했죠. 자신을 구원하러 왔던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범죄했죠. 나오자마자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홍해 앞에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우리를 여기다가 인도했느냐라고 비난했던 자들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얻어맞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았는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복역의 때가 찼다. 이제는 죄가 사해졌다라고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라고 지금 종결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도 제가 이미 말씀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70년의 기간이 찼다고 해서 그들의 죄값이 실제로 치러졌다라고 볼 수 없음에도 그런데 배나 그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징역을 살았던 감옥살이를 했던 그 기간이 끝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죄에 상하는 형벌을 받아서 마치 죄수가 정해진 기간 동안 징역살을 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는 그런 말입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메신저가 전하는 이 말씀, 곧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예사로운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죄값은 죄를 범한 당사자가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한 여러분과 제가 죄값을 치른다면 지금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위로가 되겠으며 무슨 소망이 됩니까? 내가 져야 될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아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 내가 범한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면 무슨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범죄한 당사자인 유대 백성이 죄값을 치렀다 그럴 정도로 고생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이사야서의 흐름 안에서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흐름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42장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가 나타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는 이사야 52장 12절부터 53장 13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누가 죄값을 치렀다고요? 그분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죄값을 치렀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죄값을 치렀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완료시제로 말했죠. 이것은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완료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걸 가르쳐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언적 완료시제. 미래일이지만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완료시제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실 배나 가혹하게 형벌을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 그 사실을 전제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은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만 죄사함을 받는 길, 곧 죄사함의 은혜만이 죄인인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뭐가 위로가 됩니까? 우리 죄값을 주님이 치르셨다. 그게 위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것을 위로의 메시지로 이기지 않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죄를 심각히 이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빚을 많이 진 사람은 그 빚 때문에 때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빚을 많이 졌는데 말이죠. 정신적으로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자 성도님이었는데 저희 교인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시어머님이 수억 되는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곧바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자신이 겪고 있는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위로자가 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위로가 안 돼요. 뭐가 위로가 되죠? 병에서 낫고 취직이 되고 질병에서 고침받아야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위로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권면의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존 버녀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을 쭉 묘사하면서 바로 그 무거운 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읽어보시면 십자가 앞에서 그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잖아요. 신자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게 심판이 종결되었다고 선언하시는 이 복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발휘한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죄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 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죄의 권세로 더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궁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항상 묵상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일생이 이런 은혜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생이 되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내용들은 비껴나가 있고 당면한 문제, 어떻게 좋은 학교 가느냐, 어떻게 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붙이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되느냐, 어떻게 내가 출세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 노후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런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 무너져 있어서 이런 메시지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동탄에 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위로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되어 있고 6절에는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인가? 우리는 요한복음 이미 살펴봤죠?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세례요한으로 가면 안 되고 어쨌든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받았던 어떤 전령, 메신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누가 외쳤느냐? 그것은 주석가들한테 맡겨놓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거에 너무 심취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메시지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뭔가를 아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나 지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이 어느 마을에 어느 도시에 행차를 하면 뭐부터 하지요? 길부터 닦습니다. 이런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니까 이제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했지요. 광야는 인간의 마음을 비유로 상징한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심판으로 망한 자기 백성을 이제 찾아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 편에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준비는 어떤 준비인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했는데 이 준비는 어떤 준비죠? 세례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따라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인한 회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우리 편에서의 준비라 할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광야, 사막, 골짜기, 산, 언덕과 같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 골짜기, 언덕 이런 것들은 다뭘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한두 번도 아니고 일곱, 여덟 번도 아니고 수십 번도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잘못하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지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수 있는가? 아니,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거를 뭐 10번, 20번 반복하면 내가 과연 이 짓을 계속해야 되는가? 씻어 놓았더니 또다시 더러운 곳에 더러운 음는 이런 돼지와 같은 인생의 삶을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늘제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털 바빠가지고 숨에 턱에 차서 올라오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이러지 않으리라 하면서 앞으로 그러면 개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여러 번 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지요. 어쨌든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오림을 주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마치 광야처럼 메마르게 되고 사막처럼 황폐하게 되고 그 영혼은 골짜기처럼 깊이 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이 말씀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나 같은 자가 무슨 살 가치가 있는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오시는 그 길을 회개함으로 맞이하라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한 사람의 마음은 사막과 광야처럼 척박하기도 하지만 산과 언덕처럼 높아져 있기도 합니다. 대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거나 꺼려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돌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죄인은 그처럼 산과 언덕처럼 높아져 있는 그 마음을 낮춰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만 소망을 둬야 된다. 그것이 신자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계속해서 고르지 않은 곳, 굽은 곳은 또 곱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씀이죠?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꼬이죠. 뒤틀어집니다. 무슨 말 한마디 했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은데 말하는 사람은, 받아는 사람은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그 말씀을 곱게 알아듣는 거죠. 이게 바로 뒤틀려지는 마음이에요. 언제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달게 느껴졌는데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말씀이 자꾸 내 영혼을 흡입하고 뭐내 영혼이 불편하다. 뭘 보여주는 거지요? 그 영혼이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험한 곳은 또 평지같이 되라. 평지같이 될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험한 곳이라는 이 말은 싸나운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나운이 아니고 싸나운 마음. 이 마음을 평탄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맞이하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때 뭐가 되지요?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골짜기가 도도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화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의 임재 구름이 빽빽이 임했죠. 성전을 건축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가 임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죠. 그랬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여호와의 영광이 또그 위에 임했죠. 바로 그 영광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공유하셨느냐? 자신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제2위신 예수임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실을 아셨던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 첫째는 성육신의 은혜, 속죄 은혜, 그 다음에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 중보의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는 율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여기 보니까 6절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라고 되어 있죠.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라고 되어 있으니 아마도 선지자 이사야인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꼭 그렇게 볼 수만도 없는 부분은 물론 있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령을 가리킬 수도 물론 있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하실 때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시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이 주석가가 뭐라고만 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뭡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옛 성현들이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 잎인과 같다라고 말했죠. 전도서 기자가 말했죠. 겨울날 호하고 호흡을 이렇게 불면 하얗게 서리가 생기죠. 그런데 기온이 따뜻해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헛되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없어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풀의 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누가 말 한마디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득달처럼 달려든다든지,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냐 따질 필요 없어요. 넘어가세요. 그냥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분이나 저나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자가 갑자기 풀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그런 존재다, 우리가 얼마나 더듬는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나타내기 위함인가, 동시에 유다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당시 강대국 바벨론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주전 4세기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도성의 모습은 그 당시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의 두께가 얼마나 두터웠는지 전차가 6대가 비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 두께가 두꺼웠다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죠. 요즘으로 말하면요, 6차선, 6차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불립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상 열방 그리고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옛날에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녹색의 풀이 금방 갈색으로 바뀌어버리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임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나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는 자들에게 지금 위로하시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 말하는 풀과 7절에서 말하는 풀은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6절은 보편적인 인생, 사람을 나타내는 데 반해서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백성, 누굴 가리키죠?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연약하면 모든 보편적 사람이나 혹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줘서 오직 구원은 누구로부터만 난다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난다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끝에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서 그리고 8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말씀해서 이 말씀은 폐하지 못한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다름 아니라 복음 전도자지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너희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에스겔을 살펴봐서 잘 아시는 바대로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동편으로 쭉 떠났죠. 그러다 감람산 위에 좀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가 완전히 그냥 가버렸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적들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다 내어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영광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왜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 우리가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전제되어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죠. 이러면서 회개는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구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 세상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칼빈은 오직 하나님의 존전에서만 모든 사람의 행복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만 행복은 존재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만으로 끝이 나지 않지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라고 말하면서 상급과 보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과 보응은 뭘 가리키는가? 강한 자, 즉 전쟁의 용사로서 전쟁에서 취하고 획득하신 바로 그 전리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거를 나눠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뭘 주셨습니까? 은사와 직분자를 주셨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와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쟁취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전리품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끌어내어 살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쳐부수는 강한 용사이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목자처럼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팔로 모아 안으시듯이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이미지와 목자 이미지를 함께 사용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출애굽을, 진정한 구원을 가능케 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했고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배나 다 치러주시고 원수 사탄과 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원수 사탄과 싸워서 이긴 전리품을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저나 여러분이나 똑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잘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많은 거룩한 성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주님의 친절한 발에 안기는 그러한 포근함과 따스함, 안식과 평강,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